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이 세 번은 꼭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남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자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예물을 드리지만은 각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정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도록 한 겁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어야만 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죠. 즉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감사하는 거죠. 또 칠칠절과 오순절과 맥추절, 이것은 상반기,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상반기 동안 보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절기입니다.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연중, 그리고 연말 이렇게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로 민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다 일어나서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하셨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작년과 올해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농사를 잘 못 지었습니다. 거둔 곡식도 많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힘대로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잘 도와주셔서 어렵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좀 풍성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힘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책들이 불살라질 때에 딱 한 책만 남겨두라고 하면 어떤 책을 남겨두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버나드 쇼는 욥기서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을 해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물을 평가할 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에게서조차 손가락질을 당할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잘못 산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은 그때는 춤을 출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데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에 기가 막힌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게 사탄의 습성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죄악된 것, 잘못된 것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럽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탄이 두루두루 땅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자질할 것을 가지고 딱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에 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내 종 정근이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의 이 이름을 대입해서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은 욥의 신앙이 풍성할 때나 어려울 때나 지종 일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까지 부어오셨기 때문에 이 자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풍성할 때나 어렵고 없을 때나 이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어오셨던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해도 풍성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넉넉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욥이 그때 당시는 농사를 짓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목축을 했죠. 가축을 길렀습니다. 욥이 가축을 길렀는데 짐승을 이렇게 쳤는데 그 짐승들이 새끼를 순풍 잘라왔고 태어난 이 또 새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났고 또 자라난 이 짐승들이 또 새끼를 낳고 정말로 그렇게 잘 자라났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종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욥의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하면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이 말은 소가 1000마리라는 말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자였고 그의 성품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에서 소를 한 서너 마리 정도만 키우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가축들의 숫자가 감히 셀 수 힘들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자랑할 만한 7명의 장성한 청년들이 된 7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장성을 했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같아도 아마 욥 정도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재물이 많이 있고 자녀들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또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딱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욥기 1장 9절을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겼던 것,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풍성하게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욥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그 카카오톡 프사에 보면은 그 올려져 있는 대표를 해주는 사진에 보니까 이런 글을 올려놓았던데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건이 없다 할지, 아니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생각을 뛰어넘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사탄의 수준에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은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즉 욥과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셨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도 주셨고 소유물도 많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고 또 건강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사탄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가 막히면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을 쓰고 원망하고 있는 신앙. 무엇인가 좋게 주어지면은 풍성해지면은 웃으면서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허락을 하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번 욥을 시험을 해보라. 대신에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그토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재물들 내가 너한테 다 맡겨줄 테니까 한번 내 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내 아들 욥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어놓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을 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불평하는 이런 신앙의 수준을 떠나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이런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는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까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이러한 성도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입니다. 순식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앙이, 한 번만 겪어도 충격을 받을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무려 네 번이나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많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를 다 잃어버렸고 종들도 잃어버렸고 무엇보다도 다 키워놓았던, 청년으로 장성했던 일곱 명의 아들과 딸들이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동방 최고의 부자로 소문이 났던 욥의 모든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고 욥의 기쁨이었던 일곱 명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이 어찌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내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욥은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성경 읽다가 보면 건강을 다 잃어버렸죠. 나중에 이 몸에 욕창이 나서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북북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가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자살을 종용을 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에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된 이 욥.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욥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살았지만은, 네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네가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는 그냥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옆에 친구들이라도 있으면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으면서 함께 감정을 나눠주기만 해도 그래도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았을 텐데, 지금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였는데 그 몸뚱아리도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잔치를 하다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했을 것 같아서 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다 속죄 제사를 지낼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허투루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따르고 속다르게 섬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나보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재앙들,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 닥쳐왔을 때에 욥이 제일 먼저 떠올렸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욥이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아들과 딸들이 다 죽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다가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데, 주인이 다 가져가시겠다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남았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제로 상태에서 그는 감사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겠다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욥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욥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 어려워서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욥은 그동안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도 일곱 명을 더 받았습니다. 근데 그 딸들은 지상에서 이 딸들보다 더 어여쁜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더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라고, 가장 아름다운 당시 미스가 되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욥의 신앙은 제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자랑하셨습니다. 풍성하다고? 없다고? 내 아들 욥은 풍성하든지 제로 상태가 되든지 내 아들 욥은 내게 감사하고 내게 찬송하는 내 아들이다. 그런 신앙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려면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사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제로 상태에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토록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탄이 기대하고 있는 그 감사와 찬송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옷이 한 번만 있어도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밥 한 끼만 있어도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할 것 100가지만 기록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몹쓸 질병으로 아들을 잃었던 부부가 그 아픔을 다 이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에게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봉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20년간이나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추억들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제로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로에서 출발을 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자원봉사대원으로 소방서에 지원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이 일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사람을 구하는 그 소중한 일에 자신도 함께하고 싶어서 싶어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바람같이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줄을 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 소방관이 임무를 부여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미스 씨 앞에 있던 사람에게는 저기에 가서 고양이를 구해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구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스미스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아, 드디어 나도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섰는데 뭐라고 임무를 주었냐면은 304호에 가서 신발을 좀 찾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스미스 씨는 생명이 아닌 하찮은 신발을 구해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부탁을 받고 다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군말 없이 304호로 가서 그곳에 있는 신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소방서에서 한번 와보십시오. 편지가 있습니다. 갔더니 화재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 편지를 이렇게 써서 소방서로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나도 사람을 좀 구할 수 있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펼쳐보고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쁘고 위험한 순간에도 누군가가 저의 신발까지 찾아주시는 섬세함을, 세심함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까지 챙겨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비록 집은 불탔지만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 씨는 그때 아주 깊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배려하면은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도 이와 같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을 이 하찮은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사소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죠. 우리의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24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죠. 세수를 하죠. 씻고 밥을 먹죠. 얼마나 사소한 일들입니까? 그리고 차려입고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고 가서 일을 합니다.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마주치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은 다 거의가 다 사소한 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퇴근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소소한 일들이 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소하고 작은 일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일들이 행복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면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어쩌면은 훗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하나씩 하나씩 이름표를 붙여 나갈 때에 언젠가 순교할 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교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쥘 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신체가 약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몸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아침에 떠서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떠여요.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리네. 귀가 즐겁다. 몸을 움직여 보니까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인다. 그리고 보니까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분이 감사할 것을 여기에서 찾은 겁니다. 너무나도 소소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에서부터 이걸 감사할 것을 찾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르나르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보입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고개가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손을 움직여보니까 움직입니다. 하나님 손이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보니까 걸을 수가 있어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한 시간에 쉽게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의 감사,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르나르의 기도를 한 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몸이 허약해서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욥처럼, 야, 나도 너 자랑하고 싶다. 나도 너를 욥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 이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사탄이 원하고 있는 그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욥처럼 이렇게 재앙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내게 닥쳐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때로 병석에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눈을 떠서 보니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